EBS 라디오 고전 읽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알랭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딸기가 딸기 맛을 지니고 있듯이 삶은 행복이란 맛을 지니고 있다. 저는요, 딸기 중에서도 산딸기 맛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요. 아주 상큼하고 톡톡 튀는 그런 인생이요. 여러분은 어떤 맛의 인생을 살고 계신지요? 또 우리의 프랑켄슈타인은 오늘 낭독에서 어떤 맛의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앞으로 한 시간 동안 고전 읽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와 함께 늘 낭독해주시는 백운철 씨, 오늘도 변함없이 안녕하세요.
네, 변함없이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네, 운철 씨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맛의 인생?
저는 그냥 이 맛이다 하는 인생. 이 맛도 괜찮고 저 맛도 괜찮고 이렇게 됐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그 오늘 같이 이렇게 고전 읽기 하는 맛도 괜찮고요. 어제처럼 공연하는 맛도 괜찮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쉬는 네. 맛도 괜찮고요. 뭐 그러고 싶어가지고.
네, 어제 공연 잘 봤어요. 아주 재미있게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 마구 뒹구시더군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네, 발 다 까져요, 사실.
그렇구나. 다 올 멤버가 맨발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EBS 성우 이민규 씨, 유보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4월에 만났었죠?
네, 4월에 뵀습니다.
네. 시간 진짜 빠르다.
네, 네. 와, 그러면은 세 달?
네, 벌써 3개월이죠.
입사한 지 세 달 된
네.
거예요.
네, 네.
자, 세 달 동안 맛이 어땠어요? 우리 유보라 씨부터.
저는 정말 다양한 맛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정말 그 달콤한 맛, 신나는 맛, 재밌는 맛, 막 그런 맛도 느꼈고 또 하면서 좀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어려운 맛? 네. 그치만 또 그 재미로 다시 예, 하는 그런 맛들 네. 다양한 맛을 느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멀었어요. 쓴맛, 신맛, 짠맛, 눈물맛 다 봐야지. 네. 이민규 씨는 어떤 맛이었어요?
네, 저는 그 맛을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요. 아직까지 못 느꼈고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맛을 보다 보면 네. 이제 나중에는 정말 잘 익은 원숙한 그런 네. 맛이 나오죠.
네. 자, 저희들과 함께 좋은 맛을 느끼도록 함께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신 후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릴게요.
네, 프랑켄슈타인 지금부터 바로 낭독 들어갑니다. 물탱크 안에 둥둥 떠다니는 기묘한 분홍빛의 살덩어리를 보는 순간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다. 프랑켄슈타인은 물탱크의 얼굴을 바짝 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살덩어리는 물탱크 속에 던져넣기 직전보다 3배 이상 커진 것 같았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의 도덕성에 대한 고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살덩어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구나. 첫 번째 괴물의 진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으니 이 괴물은 어떻게 인간의 형상을 띠게 될지 궁금해지네. 과연
인간의 형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신체 부위는 한쪽 팔이었다. 그러더니 이 팔의 한쪽 끝에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오른쪽 갈비뼈가 솟아나 꼴을 갖추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다. 어느 날 아침, 마침내 피조물의 몸에 인간의 얼굴과 비슷한 최초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깐만, 이게 뭐지? 맙소사, 저스틴과 똑같아, 이 괴물이.
아직 기본적인 윤곽만 드러난 상태라 단정하긴 어려웠지만 피조물의 생김새는 섬뜩할 정도로 저스틴과 닮아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은 기겁하며 오두막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저스틴이었어. 분명히 높은 코도 작고 귀여운 입술도 정말 저스틴이었어. 맙소사.
프랑켄슈타인은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바람을 헤치며 바다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바닷가 깔린 조약돌을 마구 걷어찼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처음에 창조한 괴물은 날 닮지 않았어. 하지만 왜 저 괴물은 왜 저스틴을 닮아 있는 거지? 맙소사, 잠깐만. 만약 지금 저 괴물이 저스틴과 똑같다면은 마음과 성격 역시 저스틴과 닮을 텐데. 그렇다면 저스틴이나 다름없는 존재를 어떻게 그녀를 죽게 만든 장본인인 괴물에게 배우자로 넘겨줄 수 있단 말이야. 안 돼.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
저스틴에 대한 기억은 프랑켄슈타인의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이미 창조된 이 여성 피조물의 목숨을 끊어버려야 할까? 물론 이미 죽은 저스틴은 다시 살아나지 않지만 저스틴과 닮은 이 피조물은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그 권리를 내가 뺏을 수 있을까? 또다시?
저스틴은 삶의 환희로 가득 찬 존재였다. 그리고 부분적이나마 그녀의 죽음에 프랑켄슈타인도 책임이 있었다. 그런 자신이 또다시 저스틴의 목숨을 빼앗아야 할 지경에 놓였다. 프랑켄슈타인은 하루 종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해변을 걸었다. 바위에 부딪히는 거센 파도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그 작은 섬을 수없이 돌고 또 돌았다. 그리고 그는 끝끝내 결정을 내렸다.
그래, 결심했어.
프랑켄슈타인은 오두막 안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젖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등불을 밝혔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더 이상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구두 한 짝을 벗어들고는 그것으로 물탱크의 유리벽을 후려쳤다. 유리벽이 산산조각나면서 물탱크 안에 가득 차있던 액체 혼합물이 프랑켄슈타인의 두 다리 위로 폭포처럼 콸콸 쏟아져 내렸다. 액체는 단번에 그의 무릎까지 차올랐다가 오두막의 문틈으로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아, 참 안타깝네요. 프랑켄슈타인이 또 다른 희생을 치르고 말았어요.
아, 저스틴이 그렇게 태어날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이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프랑켄슈타인이 이 목숨을 이렇게 뺏어가도 되는, 이거는 명백한 살인인 거 맞죠? 살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까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과의 약속을 깼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괴물의 짝을 살해하는 그런 부도덕성, 어떻게 보면 또 새로 태어날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자 불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성 피조물의 얼굴이 저스틴과 닮았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네, 프랑켄슈타인은 극도로 지금 불안해졌잖아요.
그게, 네, 죽은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그러게요,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
아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저스틴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자기 뜻대로 행동할 새로운 생명체를 부정하는 행동이 아닐까요? 이 프랑켄슈타인의 지금 행동이.
지금 들어보시면서 보라 씨는 어떠세요?
네, 두 분은 지금 아직 연기를 시작은 안 하셨어요.
네, 딱 들어보시면서 이 순간이 딱 그거거든요. 어떤 유리병 속에 넣어놓은 살점이, 네,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깨서 다시 생명을 빼앗았어요. 네.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진도를 더 나가봐야 알 수, 네, 있을 것 같죠.
그럴까요?
네.
민기 씨 의견 없어요?
네, 좀 더 가본 다음에.
네. 그럼 우리 두 분이 아무래도 연기 참여를 한 번씩 해봐야, 네, 또 자신의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첫 곡은 우리 운철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존 레논이 부릅니다. Imagine.
존 레논의 Imagine 들으셨습니다. 반디랑 문자로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소개 좀 해드릴까요? 먼저 7978님 문자를 이민규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7978님이 보내셨고요. 이곳은 경남 창원입니다. 비가 오고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싹해요. 더위가 싹 가시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반대로 정희정님이 글 올려주셨어요.
네. 정희정님이 오늘도 방송 듣기 좋은 날이네요. 비 오는 창가 옆에서 스팀우유 한 잔과 치즈 머핀으로 오후 간식 타임 중입니다. 부러우시죠?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인생을 이 맛으로 사시나 봐요.
조금 얄밉다. 막걸리에 파전도 괜찮은데, 비오는 날.
제가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부러워서.
네, 부럽습니다. 아, 정말 우아하게 사시네요. 네. 오늘 이민규 씨가 오전에 어른을 위한 동화에서 미녀와 야수에서 무슨 역 하셨어요?
그 많이 했는데요. 야수도 하고 이렇게 남자 나오는 역은 다 했습니다.
아, 야수. 이것저것?
네, 예. 혼자서.
그래요. 저도 그만할 때 한 프로그램에서 10대까지 역했어요.
네.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끊은 거예요. 자, 괴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만 프랑켄슈타인 과연 무사할까요?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바닥에 널려있는 유리 조각들을 발로 걷어차면서 물탱크로 다가섰다. 그는 신체 부위를 절반쯤 갖춘 피조물의 양 어깨 쪽지를 두 손으로 움켜잡은 다음 바닥에 내팽개쳤다.
메스 어딨지? 메스 어디다 뒀지? 빨리 찾아야 돼.
프랑켄슈타인은 곧바로 서랍에서 메스를 꺼낸 뒤 곧바로 그 피조물의 가슴팍에 있는 힘껏 메스를 내리꽂았다.
미안해, 조스틴. 미안해.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 인간의 피와 비슷한 것이 분수처럼 몸통에서 솟구치면서 사방으로 튀었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으며 시체를 쳐다봤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시체가 어느 틈에 두 눈을 번쩍 뜨고는 프랑켄슈타인의 얼굴을 빤히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스틴의 그 말띠 맑은 눈으로 말이다. 피조물의 눈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가득 서려 있었다. 아직 성대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할 수만 있다면 고통스럽게 비명이라도 지른 듯한 표정이었다.
저스틴, 미안해. 제발 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줘. 제발 너의 두 눈에 담긴 그 고통을 나에게 보여주지 말란 말이야. 난 멈출 수가 없어.
프랑켄슈타인은 흔들리는 마음을 결연하게 다잡았다.
아니야, 이 피조물의 시체가 눈을 뜬 건 분명 신경이 전달되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반사작용일 뿐일 거야. 생명이 없는 죽은 살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무슨 의식이 있겠어? 그래, 어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자.
프랑켄슈타인은 양손에 메스를 잡고 확인 사살을 시도했다. 저스틴을 닮은 피조물의 시체에 마구 메스를 휘둘러대며 육체를 갈갈이 찢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프랑켄슈타인은 마침내 난도질을 멈추고는 겁에 질린 채 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이럴 수가.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분명 괴물은 나에게 복수를 하러 올 테지. 난 이제 끝이야.
프랑켄슈타인은 온몸을 공처럼 잔뜩 웅크린 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살육의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밖에서는 여전히 오두막을 날려버릴 듯한 기세로 거센 바람이 불어대고 있었다. 쉼없이 울부짖던 바람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그 순간 맞은편 창문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프랑켄슈타인은 다시 한번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뭐지? 설마...
그는 창문 앞에 나타날 것이 무엇인지 직감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다. 비록 때에 찌들어서 더러운 유리창이었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소름 끼치도록 일그러진 괴물의 얼굴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피터 프랑켄슈타인!
오지마! 다가오지마!
넌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니놈과 니놈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잔인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야.
괴물은 얼마나 오랫동안 프랑켄슈타인을 따라다니며 지켜본 것일까? 프랑켄슈타인은 공포에 질린 채 그리고 사무치는 회한에 떨며 더욱더 조그맣게 몸을 웅크렸다. 비바람이 다시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 잠들었지? 벌써 아침이구나. 괴물 어디 갔지? 갔나? 갔겠지.
프랑켄슈타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마치 그동안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괴로움이 말끔하게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는 괴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평온해졌다. 죽음마저도 두려움 없이 기꺼이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난 세상을 망가뜨릴 피조물을 또 하나 만들어낼 뻔했어. 하지만 그래, 정신을 차리고 잘 막아냈어. 잘했어. 잘한 일이야. 내가 괴물의 손에 죽어도 괜찮아. 난 세상을 구했어. 어서 이 끔찍한 오두막을 떠나자. 나의 가족에게 돌아가겠어.
프랑켄슈타인은 차분히 오두막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피범벅이 된 두 자루의 메스를 깨끗이 닦아서 상자에 잘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역시 온통 피와 이물질로 뒤덮여 더러워진 옷들을 벗어 대충 개킨 다음 꾸러미로 묶어놓았다. 부서진 물탱크의 잔해와 마구 흩어져 있는 유리 조각들도 어떻게 치워보려 했지만 너무 많아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피조물의 유해 조각들만큼은 반드시 치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 이 피조물의 유해 조각들 낡은 가죽 가방 안에다 모조리 쓸어넣자. 그리고는 무거운 돌 몇 개 집어넣고 끈으로 묶으면은 별일 없을 거야.
모든 정리가 끝나자 프랑켄슈타인은 대걸레로 바닥의 핏자국을 남김없이 닦아냈다.
자, 다 했다. 이제 이 섬을 떠날 일만 남았다. 괴물에게서 가능한 멀리, 아주 멀리 달아나고 싶어. 그런데 괴물은 어떻게 이 섬까지 따라왔지? 아, 소름 돋아. 아, 몰라 몰라. 더 이상 괴물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괴물은 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오겠지. 어쨌거나 어서 이곳을 떠나야 돼.
프랑켄슈타인은 오두막에 있던 짐을 모두 싸들고 북쪽 바다로 걸어갔다. 오두막의 북쪽 바다 근처에는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해변가의 한 구석에는 매우 낡고 녹이슬어 버려진 듯한 배 한 척이 정박돼 있었다.
저 영감님, 여기 이 버려진 배에 살 수 있을까요?
뭐요? 이 낡아빠진 배를 사겠다고?
예, 이 배 안 쓰시는 거면은 제가 살게요.
괴짜 양반, 그 뭐 때문에 갑자기 배를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응? 저기 오두막에 살던 과학자 양반 맞지?
예, 맞습니다. 제가 실험을 다 끝마쳐서 급히 섬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말입니다.
아, 다음 주 초엔 정기우편 여객선이 올 텐데 급한가 봐?
예,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 배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늙은 어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교활한 표정을 지으며 프랑켄슈타인을 쳐다봤다.
네, 그렇다면 최소한 15파운드는 받아야 할 것 같소만.
15파운드요?
그 15파운드도 내가 자네니까 이 가격에 주는 거야. 어디 가서 배를 단돈 15파운드에 살 수 있겠나?
예, 예, 좋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 20파운드. 20파운드에 사겠습니다.
20파운드? 잠깐 생각해보네. 21파운드는 받아야겠어.
21파운드요?
내가 이 배를 어찌나 아껴서 탔는지 자네는 모를 거요. 빚내고 광내서 이 정도로 깨끗한 거요. 21파운드도 거쳐 주는 거지 뭐.
아, 예, 예.
왜? 싫어?
예?
아, 싫어 관둬. 입에 산다는 사람 줄 섰어.
자, 여기 배값으로 21파운드 가져가세요. 참, 그리고 1실링 더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아유, 고맙소. 1실링도 배값인가? 왜 주는겨?
배값은 21파운드고요. 1실링은 오늘 밤 영감님의 아들을 시켜 배에다 짐 좀 싣고 저 앞바다까지 저를 배웅해달라고 드린 돈입니다.
그렇게 하리다. 아, 어디. 이거 진짜 그만 맞지? 좀 깨물어 봐야겠다.
저는 밀수업자가 아닙니다. 진짜 돈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바로 떠날 거니까 아드님께 미리 말씀해 두세요.
아, 알겠어.
달이 뜨자마자 곧바로 출발할 겁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항상 청취자 여러분께 퀴즈를 냈는데 운철 씨, 오늘은 어떤 네.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흥정 잘 들으셨죠?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퀴즈, 프랑켄슈타인이 어부에게서 배를 삽니다. 이 배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지금 네. 나왔었는데.
네, 배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이거 살짝 헷갈려요, 사실은. 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를 애용해 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정성스러운 선물 보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의 가격입니다.
유보라 씨는 아직 연기 못했죠?
네.
네. 두 번째 들을 곡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곡?
아, 네. 박주원이 부릅니다. 방랑자.
네, 기타리스트 박주원 연주의 최백호 씨가 피처링을 네. 했네요. 방랑자 들으셨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재밌는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네. 7978님은요, 줄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흥정을 잘 못하네요. 네, 참 재밌는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4963님도 문자 주셨고요. 9080님은 책 읽어주는 라디오가 있는지 몰랐어요. 일하면서 들으니 너무 좋아요 하고 정답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0413님 정답 20파운드요. 사랑 급한 마음을 이용하다니 나쁜 사람 하셨는데 정답 틀리셨어요.
다시 보내셔야겠다.
네, 다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EBS 라디오 고전읽기 메리 쉘리의 프랑켄슈타인을 듣고 계십니다. 난더 기억할게요. 다행히 그날 밤은 파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어부의 아들은 프랑켄슈타인에게 잘 가라는 손짓을 했다.
잘 가세요.
네, 도와줘서 고마워요.
동남쪽으로 대충 가다 보면 덴마크나 독일이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이만 가볼게요.
어부의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프랑켄슈타인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독일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배를 버리고 기차로 갈아타서 제네바로 가자. 금방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가방. 저스틴을 닮은 피조물이 든 가방.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잘 가, 저스틴.
프랑켄슈타인은 피조물의 시체가 담긴 가방을 시커먼 밤바다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 순간 프랑켄슈타인의 귀에는 윌리엄과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리던 저스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저스틴, 미안하다.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자. 지금은 한시라도 널 빨리 잊고 싶어. 빨리 내 머릿속에서 널 지우고 싶다고.
피조물의 시체가 담긴 가방은 물거품도 일으키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밤사이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한 프랑켄슈타인은 갑판 아래 선실로 내려간 다음 지저분한 침상 위에 누워 잠을 청했다. 프랑켄슈타인은 3주 후 제네바에 도착했다. 그는 저택 문 앞에 도착해서 그토록 부르고 싶던 그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내가 왔어, 엘리자베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숨 돌릴 틈도 없이 프랑켄슈타인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프랑켄, 당신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나는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한 일을 겪었어. 하지만 당신의 얼굴을 다시 대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믿음이 생겨. 나의 엘리자베스.
그런데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근심이 어려있는 듯했다.
엘리자베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그동안 좀 슬픈 일이 있었어요.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짐은 하인들을 시켜 옮겨놓도록 하고요. 외투는 이리 주세요.
프랑켄슈타인은 엘리자베스를 따라 현관 옆에 딸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엘리자베스는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동안 별 내용이 없는 말을 늘어놨다.
엘리자베스, 대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딴소리만 늘어놓는 거야? 안절부절 못하고 말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요. 아주 많이. 이미 연로하신 데다가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엘리자베스, 당신도 말했듯이 아버지께서는 이미 많이 늙으셨지. 게다가 최근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겪으셔서 당연히 충격이 크셨을 거야. 나도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어. 괜찮아. 자, 아버지를 뵈러 가자.
저, 잠깐.
왜?
아직 아버님께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슬픈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손가락으로는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보이지 않는 실밥을 하염없이 잡아뜯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괜찮아. 어서 말해. 무슨 일이냐고?
사실 헨리가...
헨리가 왜?
헨리가...
헨리에 관한 슬픈 소식이라면 설마 헨리가 죽었다는 말이야?
네.
뭐라고? 아니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대체?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들어 프랑켄슈타인을 쳐다봤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헨리는 살해당했어요. 일주일 전에 잉골슈타트에서 잔인하게 목이 졸려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이럴 수가.
경찰의 말에 따르면 윌리엄을 살해한 자와 동일한 범인의 소행이래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죽은 저스틴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와중에 저스틴의 무덤이 파헤쳐진 사실이 발견됐어요. 사람들이 목사님께 부탁해서 그녀의 얼굴에 성수를 뿌리고 명복을 빌어주려고 무덤을 파고 관을 꺼냈는데 관이 산산조각 나 있는 데다 저스틴의 얼굴에는 칼자국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헨리가 죽었다니. 그 가증스런 괴물이 벌써 제네바로 돌아와서 그 협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단 말인가? 벌써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죽여 없애겠다는 그 협박. 그렇다면 이제 그놈의 다음 목표는 누구일까? 아버지일까? 아니면 엘리자베스? 차라리 내가 다음 목표이길 제발. 그래서 이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다.
프랑켄슈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절망적으로 외쳤다.
하나님 맙소사. 아버지, 아버지를 뵈야겠어. 지금 당장.
저도 함께 가요.
당신이 아버지께 이 끔찍한 소식을 말씀해드리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아버지는 이 일을 모르시는 게 백번 나. 나도 말씀드리지는 않겠어.
자, 내 손을 잡아요.
엘리자베스, 밝은 얼굴로 아버지를 뵈야겠어.
좋아요. 헨리의 일은 잊어요. 우선 당신이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일이니까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묘한 분위기로 끝나면 아버지가 무척 걱정이 되는데요.
이 숨을 죽여온다는 분위기가 이런 건가 싶습니다. 저도 낭독하면서 헨리가 죽었다는 사실이 조금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게요.
과연 과연 이 괴물은 얼마나 지적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조금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었으니까 프랑켄슈타인 성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프랑켄슈타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목졸라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3318님, 바느질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하는데 방송 들으며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4702님, 에휴, 흥정하니 헷갈리네. 정답, 배가격, 금화, 개요 하고 듣는데 무섭고 힘들어요. 땀나요 하셨어요.
참 이 비극으로 몰아간다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쪼임을 당하는 게 이거 심장이 네. 쫄깃쫄깃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 이번 낭독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네. 우리가 왜 뭐 하나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다. 그럼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말을 네. 더 시키게 되잖아요. 네. 지금 네.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네. 네. 솔직하지 못하고.
네. 네.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심리.
네. 애초에 네. 그 제네바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만들었다 괴물. 그래서 네. 그 사람 함께 잡자 했으면은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때 거짓말 시작을 했거든요. 용기 있게 나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스틴은 죽고.
네.
어떡하지?
유보라 씨 이제 소년 연기로 드디어 네. 입봉하셨어요.
네. 네.
감상한 말씀?
네. 조금 예, 생방송이라 보니까 좀 떨리기는 했는데요. 네. 작품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면서 네. 하고 있는데 너무 예, 좋네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네. 그 여자 성우들은 대부분 입사하면 아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 네. 아역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간간히 네,
네. 아역으로 한 1년 보내는데.
아, 정말요?
네. 이번에 들으실 거군요. 스티비 원더입니다. 오버조이드.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 들으셨습니다. 오늘 괴물 목소리 싹 했는데 너무 조금 나왔네요 하고 강혜리 님이 문자 주셨어요. 게시판에 글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괴물이던 분이 또 괴물이 되셨네요 하고 안정희 님이 글 올려주셨고요.
네.
이러다 괴물 전문 성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포청천 목소리 노민 선배님. 네. 예, 그 선배님 괴물 전문 목소리시잖아요. 오, 어마어마하죠 목소리. 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방문을 열고 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얼굴의 얇은 살가죽은 광대뼈와 턱뼈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숱이 얼마 되지 않은 백발은 손끝이 닿기만 해도 부스러지고 말 것 같았다. 두 뺨은 분화구처럼 푹 꺼져 있었다. 프랑켄슈타인과 엘리자베스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뜨긴 했지만 아버지의 눈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아, 내 아들 왔구나.
제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10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 쇠약해지신 거예요?
내 걱정은 말거라. 세월도 나를 비껴가진 않는구나. 아, 그나저나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고맙게도 신께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예전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는지를 떠올리자 프랑켄슈타인은 슬픔이 북받쳐 오르며 목이 메었다. 프랑켄슈타인은 아버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 그래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편찮으신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왔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 천만에예. 난 별로 아프지 않아. 그저 며칠 더 침대에 누우시면 금방 나을 거야.
프랑켄슈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그래. 사실은 난 많이 아프단다. 너도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난 이제 틀린 것 같구나. 엘리자베스가 그동안 분에 넘칠 정도로 극진하게 간호해줬다만 너희들도 보다시피 난 아무래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구나.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몇 주가 될지 며칠이 될지 아니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더니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프랑켄슈타인은 무릎을 꿇은 채 침대 옆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는 프랑켄슈타인의 어깨 위에 한 손을 얹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봄날의 소리 없이 나뭇잎을 스치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잔잔했다.
너와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가 결혼하는 것을 보는 일이다.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프랑켄슈타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마음은 다시금 갈등으로 소용돌이쳤다. 당연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또한 당연히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아기에 찬 괴물의 거친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이놈의 신혼 첫날 밤은 내 잔인한 복수의 순간이 될 것이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목사님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두 눈은 다시 감겨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일주일 후 프랑켄슈타인은 마을 교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막 아내가 된 엘리자베스가 어깨를 기댄 채 웃으며 서 있었다.
자, 이렇게 좋은 때에 하나 되는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평생토록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신부들 중에 네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얘.
아우, 감사해요, 아주머니. 저희 잘 살게요.
어머, 아주머니였구나. 소리 바꿔서. 아유, 그래. 만인이 부러울 만큼 아름답게 살아라, 엘리자베스. 근데 네 신랑은 얼굴이 왜 저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나?
아마 긴장해서 그럴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네, 그럼 전 이만 사진 찍으러 가볼게요.
한편 결혼식을 올리는 동안 프랑켄슈타인의 머릿속에서는 괴물에 대한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는 떠날 줄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이 축하의 환호성을 보내고 엘리자베스에게 허리를 굽혀 입을 맞출 때에도 프랑켄슈타인은 얼굴에 미소를 떠올리지 않았다. 네, 아까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문제 드렸었죠.
네, 프랑켄슈타인이 샀던 배의 가격이 얼마였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21파운드 1실링이 아니라 21파운드입니다. 네. 1실링은 아까 저희가 품싸구로가 아들한테 준
인건비.
돈이었군요. 아, 인건비.
네, 네.
예, 맞습니다. 인건비였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출연하셨는데요. 이번엔 문자를 유보라 님이 소개해 주실래요? 문자의 네. 정답자?
네, 3305 님이 주셨어요. 네, 21파운드입니다. 1실링은 인건비죠. 네.
네.
제약 영업 사원인데 협상 스킬을 덤으로 배워가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디 정답자는 우리 이민규 씨가 발표해 주세요.
네, 강혜임 님인데요. 21파운드요. 고전읽기가 제일 집중도 잘 되고 최고예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당첨되신 두 분. 저희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출연하신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 유보라 씨?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오실 거예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이민규 씨는요?
네. 저도 오늘 긴장되면서도 재밌게 열심히 잘 했고요.
네.
저는 또 오고 싶습니다.
오.
재밌어가지고요.
네. 네. 이러다 고전 읽기가 인기 짱이 되겠어요.
와.
다들 한 번 오시면 또 오고 싶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인기 짱 아닌가요?
네.
반지로 네. 하정순님께서 네. 아까 그 서혜정 씨가 네. 막 하다가 소리 바꿔서 아줌마로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다가 좀 재밌다 나도 언제 한번 써먹어야지 했는데 그 역시 캐치를 해주셨군요. 소리 바꿔서 역시 천의 목소리 베테랑 성우들이세요 하고
엘리자베스 친구인 줄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아줌마네.
하다 보니까 뭐 많은 하객이 있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네. 오늘 괴물 목소리
조금 나와서 아쉽다고 강혜리 씨가 또 게시판에 글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도 혹시 괴물에게 죽임을 당한 걸 아닌지 아까 그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저희 프랑켄슈타인이 오늘로 9회째고 내일 마지막 회예요.
어머 그렇네요. 네,
벌써 이게 10회가 이제 흘러가는 때가 됐는데 과연 우리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을 어디로 몰고 갈까요?
그러게요.
궁금하시죠?
네. 네.
그럼 내일 들으셔야겠네요. 반대 게시판을 네. 이민규님께서 올려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네, 실시간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7978님, 괴물이 생긴 것은 흉측하게 생겼지만 프랑켄슈타인의 허벅살로 만들어지다 보니 지능이 뛰어나네요. 예, 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DNA가 프랑켄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오, 참.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재밌는 문자가 없나요?
지금 프랑켄슈타인이 계속해서 네.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 괴물이 별로 많이 안 나왔지만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자꾸 네. 사실은 되게 오싹오싹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평소에 살면서 제 주변에 괴물은 뭔가 그냥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맞아. 그것이 또 나에게는 괴물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게 이렇게 있는데 저에게는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괴물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욕심 정말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프랑켄슈타인도 이게 욕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네.
안 내려져요. 내릴 수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민규 씨, 유보라 씨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네. 대군철 씨 수고하셨어요.
네. 서혜정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끝곡은요. 베벨 질베르토가 피처링을 했고요. 케니지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Girl from 이파네마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전일기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세요.